엔티티 프레임워크 6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영상 관리라는 주제로 오늘 웹캐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웹캐스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인데요. 엔티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사용법을 간단하게 익혀보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보고, 그리고 ASP.NET MVC5와 연동해서 실제 웹사이트를 간단하게 개발하는 것까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티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ORM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산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ORM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액세스와 처리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관리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링큐와 EDM을 대상 DB에 맞게 변환한다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MSDN에 나와 있는 엔티티 프레임워크의 도식화된 아키텍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엔티티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그 객체와 모델과 SQL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변환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스키마나 데이터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고 SQL을 번역하거나 링크와 연결하고 연동하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추상화까지를 겸하고 있는 강력한 ORM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닷넷 프레임워크 개발 씬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ORM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널리 쓰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오픈소스로 공개하였고 또 이러한 오픈소스를 주도하는 퍼스트 파티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닷넷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면서도 엔티티 프레임워크 개발에 그것도 닷넷 프레임워크의 핵심 부분으로서 지속적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체에서 ORM 프레임워크, 즉 EF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또 많은 부분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엔티티 프레임워크는 처음 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와 ASP.NET 기술과 여전히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스캐폴딩하기 위해서 뉴겟 패키지 콘솔 매니저의 커맨드 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ASP.NET MVC5 툴즈와 연동해서 웹에서 바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참조해서 컨트롤러를 만들거나 혹은 웹 API 모델을 생성하는 등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들을 여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책을 만날 확률이 많은 프레임워크라는 설명을 붙였는데요. 엔티티 프레임워크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또 서드 파티나 혹은 엔티티 프레임워크 개발팀 그 자체에서 오픈소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문제 제기나 이슈나 혹은 개선 건의 사항을 이전보다 더 쉽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개발팀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직접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커뮤니티나 오픈소스 혹은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다양한 소스로부터 사람들이 고민했었던 것에 대해서 결론을 얻거나 혹은 질문을 함으로써 좀더 빠르게 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쉽게 달성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또 다른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델 퍼스트라고 해서 ORM 하면 많이 떠오르는 그래픽 방식의 스키마 디자이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퍼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선 모델 퍼스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엔티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안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모델퍼스트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모델퍼스트는 EF 스키마 디자이너를 통해서 디자인하는 방식이다 보니 데이터베이스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모델링이 엔티티 프레임워크에서 의도하는 것과 일치하거나 유사하거나 혹은 잘 호환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엔티티 프레임워크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DB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델 퍼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거나 사용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모델 퍼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EF 스키마 디자이너를 켜거나 활용할 때 생각지도 않게 여러 가지 오류들을 만나거나 혹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원인 중에 또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EDMX라는 편에서 사용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EDMX는 기본적으로 XML 파일이면서 또 엔티티 프레임워크의 그 데이터 모델을 XML 형태로 기술해 놓은 그런 유니버설한 어떤 문서 포맷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EDMX는 마이크로소프트 위주로 작성이 되었고 또 특정한 코너 케이스에 대비를 해서 많은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또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하기에는 쉽지 않고 또 제약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델 퍼스트의 단점을 극복하고 또 커뮤니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덕분에 코드 퍼스트라는 기술을 새로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코드 퍼스트는 내부적으로 EDMX 포맷을 사용하거나 혹은 EF의 어떤 기술적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EDMX나 그래픽 도구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고 또 다른 ORM 프레임워크들의 장점을 잘 반영하도록 대폭 아키텍처가 수정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코드 퍼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전에 비주얼 스튜디오와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던 엔티티 프레임워크와 모델 퍼스트 디자이너를 생각하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잠시 잊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실제로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실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커뮤니티 버전이고요. 커뮤니티 버전은 일정 규모 미만의 기업에서는 혹은 개인 개발자나 또는 오픈소스 개발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익스프레스 에디션보다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상위 버전의 풀 패키지 형태의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입니다. 이 버전을 통해서 원하는 기능을 좀더 빠르게 다루실 수도 있고, 또 익스프레스 에디션과는 다르게 안드로이드나 혹은 iOS 앱을 개발하는데 이 버전을 사용해서 자마린 앱온을 구입하셔서 쉽게 설치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실습하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커뮤니티 버전이 아니라 좀더 상위 버전, 즉 프로페셔널이나 얼티밋 버전 혹은 익스프레스 에디션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네, 설명을 위해서 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께서 선호하시는 언어로 골라서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C#을 예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템플릿에서 비주얼 C#의 윈도우즈 데스크탑으로 선택을 하고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에프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뉴겟 패키지를 추가하는 건데요. 프로젝트를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시고 지금 제가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뉴겟 패키지 관리자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탭을 클릭하셨는지 확인하시고, 뉴겟.org를 가리킨 상태에서, 엔티티 프레임워크라고 타이핑하시면, 엔티티 프레임워크 뉴겟 패키지가 제일 상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라이센스에 동의할지 여부를 묻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요. 동의함을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면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됩니다. 닫기 버튼을 누르고 앱.config에 어떤 변화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추가하게 되면 컨피규레이션 섹션이 새로 하나 증설이 되고, 그리고 이 엔티티 프레임워크 태그 아래에 기본적으로 어떤 연결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할 것인지를 지정하게 되었는데요. 편의사항 LocalDB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도록 Factory 클래스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내부 데이터베이스 연결 타입은 시스템 데이터 SQL 클라이언트, 즉 MS SQL 서버나 LocalDB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클래스 하나를 모델로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class1.cs 파일을 잠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정보를 담을 데이터베이스의 초안을 작성한다고 가정하고, 멤버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하였습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의 고유 행을 식별하기 위해서 인티저 타입의 index라는 컬럼을 새로 생성하고, 사용자의 이름과 메일 주소, 웹사이트 주소 정도를 받는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멤버라는 테이블에 매핑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이 클래스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컨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비 컨텍스트로부터 상속을 받을 건데요. 컨트롤하고 닫키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누락된 유진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언급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커넥션 스트링 오어 네임이라는 생성자 4개 변수를 하나 받아서 상위로 올려보내는 생성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 컨텍스트에 연결 문자열이나 혹은 app.config 또는 web.config에 지정되는 연결 문자열을 이 클래스와 연결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해집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본 생성자도 같이 정의를 해서 지금 보시는 EFTestDB 컨텍스트라는 이름으로 연결 문자열이 자동으로 매핑되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DBSet이라는 클래스의 타입 인자로 멤버를 지정하고 멤버스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EFTestDB 컨텍스트 안에서 members라는 테이블을 다룰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컨텍스트와 member 클래스가 간단하게 정의가 되었고, 이거를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대상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Ctrl Shift B 키를 눌러서 빌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패키지 매니저 콘솔로 이동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패키지 매니저 콘솔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PM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하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nable -migration 혹은 enable-mig까지만 입력하시고 migrations라고 하는 전체 명령어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프로젝트 네임 한 다음에 방금 제가 만들었었던 클래스 라이브러리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프로젝트 네임에도 EFTEST를 지정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EFTEST의 FLConfig을 참조하도록 그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류 메시지를 내보내게 됩니다. 메시지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엔티티 타입 멤버의 키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EF를 다루실 때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점은 EF로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하던 혹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던 간에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가 명시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즉, 프라이머리 키가 없는 데에 대해서는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입출력 작업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어노테이션 어셈블리가 새로 추가가 되어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EF 패키지를 추가하면서 System.ComponentModel.DataAnnotations라는 어셈블리가 새로 추가가 됩니다. 이 어셈블리는 다네 프레임워크 BCL 내부에 제공되는 어셈블리이고요. 이미 추가가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원하는 애트리뷰트를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키 애트리뷰트를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null 값을 다루지 않을 것이므로 required라는 애트리뷰트를 같이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index라는 콜럼이 명시적으로 키이며 required, 즉 null 값을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인덱스에 대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 시드 값과 아이덴티티가 부여되도록 하는 것도 같이 지정하면 더 유익할 텐데요. 이럴 때에는 데이터베이스 generated options 데이터베이스 generated 애트리뷰트에서 아이덴티티 특성을 지정하면 방금 제가 언급했던 아이덴티티 컬럼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같은 명령어를 실행하겠습니다. 도스와 마찬가지로 방향키 위키를 누르시면 직전에 혹은 버퍼에 저장되어 있 어떤 명령어를 다시 불러와서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 마이그레이션이 수행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이 이미 진행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마이너스 푸시 스위치를 사용해서 한번더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생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구성 파일이 등록이 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에서는 마이그레이션스 폴더가 추가가 되고 컨피규레이션 클래스가 인터널 셀드 클래스로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엔티티 프레임워크 마이그레이션 툴에서 이 클래스의 설정을 참조해서 데이터베이스 초기값을 집어넣거나 혹은 정책 구성을 확인해서 동작에 반영하게 됩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서 선생자에서 오토매틱 마이그레이션 이네이블드라고 하는 구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도록 설정을 하게 되면 따로 마이그레이션 툴을 사용하지 않고 EF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는 것만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자동 진행된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실무 환경이나 혹은 시나리오 상에서 적절하게 검토해서 다루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속성을, 즉 자동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지 않도록 펄스로 지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유익한 속성이 있는데요. Automatic Migration Data Loss Allowed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도 동일하게 펄스로 지정해서 마이그레이션 과정 중에 데이터 소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변경을 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포스 스위치 혹은 여기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스위치를 외부 도구에서 지정해서 이러한 오토매틱 이네이블드나 데이터 로스 얼로우드 설정을 건너뛰고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강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포스 스위치는 꺼져 있고 이 설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 자동으로 일어나서 예기치 않은 현상을 만드는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기반을 만들었고요. 이 마이그레이션 기반에 방금 제가 처음 만들었던 멤버 클래스를 형성하는 스크립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려면 다시 패키지 매니저 콘솔로 이동하셔서 add migration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시고요. -namespace에다가 적절한 이름을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버전 순서를 번호 순서로 붙여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관리하시면 유리한데요. 저의 경우에는 rev0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과 동일하게 마이너스 프로젝트 네임, 즉 어느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해서 마이그레이션 코드를 추가할 것인지를 지정하게 되는데 EF 테스트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문자열이 있는 곳은 역시 EF 테스트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코드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DB 마이그레이션 코드의 구성을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on 메서드에서는 이 리비전으로 들어올 때 수행해야 될 작업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down 메서드에서는 이 리비전으로부터 탈출할 때 그때 수행되어야 될 작업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최초의 리비전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만들고 해제할 경우에 테이블을 삭제한다 라는 형태의 코드를 작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비전이 만들어지고 나면 자동으로 만들어진 도구이긴 합니다만 그와는 상관없이 이 리비전 클래스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추가 작업을 얼마든지 코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리비전을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맞추어서 동기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텐데요. 그 명령 또한 패키지 매니저 콘솔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update database, project name은 eftest, 이 eftest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start project name은, 즉 연결 문자열은 eftest.config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스위치를 추가해서 어떤 SQL 명령을 사용해서 DB를 형성하는지 과정을 자세히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고, 마이그레이션 히스토리 테이블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문자열로는 LocalDB의 MS SQL LocalDB 데이터베이스에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도 자세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DB가 잘 만들어졌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컬DB의 MS SQL 로컬DB 윈도우즈 엔진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eftest.eftestDBContext라는 이름으로 DB가 생성이 되었고, 멤버스 테이블의 디자인을 검토해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클래스에서 생성한 것과 동일하게 인덱스 네임, 이메일, URL 순으로 데이터 컬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히스토리 테이블이 중요한데요. 이 마이그레이션 히스토리 테이블 안에는 EF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즉 EDMX 파일을 이렇게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이그레이션 툴이 이 테이블의 내용을 검토해서 어느 리비전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사용 중인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테이블이 존재 의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다른 변경 사항이 새로 추가되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멤버의 joined date라는 컬럼을 새로 추가하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현재 데이터베이스와의 차이점을 만드는 마이그레이션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앞에서와 동일하게 add migration -name lab1이라고 이번엔 한 자리 올려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add 컬럼이라고 해서 멤버 테이블에 joined date라는 새로운 컬럼을 추가한다는 것과 이 리비전에서 되돌아갈 때, 리비전 제로로 갈 때에는 joined date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양쪽의 코드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명령을 써서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디자인을 다시 검토해 보시면 joined date라는 것이 새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버전 관리를 수행하실 수 있고, 마이그레이션 폴더에 적절한 스크립트 파일이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관리를 하시다 보면 데이터베이스도 버전 관리 대상에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티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법 익히기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EF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보는 것과 ASP.NET MVC5와 연동, 그리고 실제로 DB와 웹사이트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세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세션에서 더 자세히 더 유익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